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8절 9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7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지난주에 이 8절 말씀에 있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죄란 얼마나 큰 세력인지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고 의와 선으로 인도하는 계명을 가지고도 그걸 지렛대 삼고 혹은 그것을 작전본부로 삼아서 우리를 이 악한 일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살라버리는 상태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생각하려는 것은 그 8절 하반절에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그 이하의 내용입니다. 죄는 계명을 가지고도 죄를 짓게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계명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죄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는 표현 속에 우리는 법이 없다면 죄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 하는 식의 표현을 만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살피고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신자 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그 결론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어떻게 그것이 사실인가?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는 표현 속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법을 깨닫지 못할 때와 계명이 이름에로 되어 있는 그 법을 깨달은 때로 둘을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고 법을 깨달았을 때는 죄가 살고 나는 죽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도 이 법을 깨닫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는 자기가 법을 다 지키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이후에 죄가 얼마나 무섭고 자기가 어떻게 그 죄에 대하여 저항할 힘이 없는가를 분명히 인식한 체험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게 나오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는 자신이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율법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었다 이거예요. 자기가 율법은 이런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오해 속에서는 자기는 흠이 없는 자였고 열심 있는 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는 살아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이 지시하는 요구와 우리에게 밝히는 사실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자 그는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 것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킬 수 없는 이유가 죄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시면 바로 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깨닫지 못한 살아있는 의인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있는가를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고 나는 불의를 행치 않고 나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온전한 십일조를 바칩니다. 그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인인 것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정죄한 데서 단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저들은 다 죄인입니다. 저들은 다 죄인입니다. 무엇으로 저들이 죄인인 것이 나타나는가 하면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에 있습니다. 계명이 이르자 저들은 죽습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땐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내가 의인이고 합격에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율법의 요구와 뜻이 우리에게 밝혀지자 우리는 그 앞에서 죄인인 것과 우리의 죄인된 처지를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는 아까 본문 말씀했던 로마서 7장에서 뭐였냐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계명이 이르면 죄가 죽어야지 맞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죠. 내가 몰라서 그랬죠. 알면 죄를 안 짓겠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몰라서 졌죠. 아는데 왜 죄를 짓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몰랐을 때는 오히려 살아있고 물론 그렇죠. 몰라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댕댕거리고 있겠죠. 그건 좋아요. 그러니까 계명이 이르자 왜 내가 죽냐 말이에요. 계명이 이르자. 계명이 이르면 왜 죄가 사냐 말이에요. 죄가 죽고 내가 정말 온전하게 살아야 맞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내가 죽습니다. 그 모습을 바로 여기서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진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 앞에 나오자 그리고 저들에게 무엇이 진리인가 율법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가를 밝히자 저들은 하나같이 증오와 시기와 분노로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계명을 깨닫지 못할 때는 왜래 자기네들이 의인이라고 댕댕거리더니 실제로 율법의 진정한 요구가 밝혀지고 진정한 진리와 의와 거룩이 요구되자 그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자 저들은 모두 모두 손에 손을 마주잡고 그리스도를 배척하여 드디어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몰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이 실제적인 현상을 보십니까? 인류는 지금까지라도 이 꿈을 버리지 못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유일한 이유는 무식하기 때문이다. 환경이 나쁘기 때문이다. 알면 죄를 안 짓는다. 그래서 교육학에서 가장 많이 발전한 게 뭐죠? 심리학과 상담학입니다. 심리학과 상담학은 다 뭐냐면 원래는 인간이 좋은 사람인데 자라날 때 그 자라나면서 겪은 어떤 상처들이 그의 성격을 이지러지게 만들어서 좋은 걸 좋게 반응하지 못하게 했다 이겁니다. 그걸 풀어주는 것. 그리고 그에게 또 고상한 생각을 심어주는 것. 그런 교육과 저들 마음속에 있는 어려서 가졌던 그늘진 어떤 경험들을 치료하는 것. 요즘 시중에 내적 치료. 그래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것과 기독교 신앙을 접합해서 일종의 심리적, 상담적 차원에서의 시술을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인간은 가장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죄를 짓습니다. 인류의 첫 타락은 파라다이스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시궁창에서 죄가 일어나지 않고 저들이 어려서 좋은 부모 밑에서 크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변명할 여지 없는 곳에서 타락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를 몰라서가 아니며 무엇이 옳은지를 내가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 잡혀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건 모릅니다. 같은 요한복음 8장으로 가봅시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로소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보십시오.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행치 않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온전한 십일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섰을 땐 뭐라 그래요? 지들이 옳고 누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계명의 요구가 뭡니까? 계명이 이르매 나는 죽었도다. 이 한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계명이 이르매 나는 죽었도다. 왜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죄의 세력을 몰라요. 계명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과 진리의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한 화목이 이루어져 죄와 등을 쌓는 일이 아닌 것들, 즉 윤리나 도덕, 자기 자존심을 살리는 일, 이것들은 죄를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은, 즉 죄를 벗어난 것이 아닌 동안은 죄는 우리에게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그 세력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이 주를 만나기 전에는 그들은 민족의 정치적, 정신적, 민족적, 종교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존경의 대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민족적, 종교적 모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자, 계명이 이르자 저들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습니다.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더라고요. 어떻게요? 계명의 진정한 의미가 나에게 밝혀져서 나에게 의와 거룩과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로소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치장하지 않고 나를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죽기로 합니다. 그러면 죄는 비로소 그 힘을 발동합니다. 우리가 그의 울타리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은 죄는 우리에게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천원 가시철망 안에서 고시덥을 하든 여행을 다니든 길을 하든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의 휘하에서 떠나려고 하면 죄는 비로소 그 힘을 가동하는데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이 철저망이 고압 전류가 흐르며 감시탑에서 쏘는 총탄이 연발총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가시철망 주위에 지뢰가 매설된 것을 보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 바로 이 일을 이렇게 실제적인 상황으로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 도다. 잘 보세요. 사람들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즉 법이 이르기 전에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이 이르자 계명이 내게 이르러 진실된 삶을 요구하자, 빛을 발견을 하자, 그래서 내가 거룩을 선택하자, 갑자기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비로소 발견합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내가 가려고 하자 내가 내 발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내 손을 내 마음대로 내밀지 못하고 뒤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큰 세력이 있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나 혼자 있지 않더라고요. 여기 식으로 표현하자면 21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이중인격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고 내가 나에게 주인이 아니고 내 속에 강력한 어떤 감시인, 통치자, 명령자, 주인이 있더라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내버려 두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실제로 신자들은 이 고통을 한 번씩 겪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신통한 생각이 들어서 예수를 믿기로 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하자 여태껏 편안했던 집에 일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사고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답을 누가 내죠? 친척 중에서. 두 신을 섬겨서 그래. 들어보신 적이 있죠? 여태껏 여기 하나만 믿고 있을 땐 편안했는데 네가 예수를 믿자 이 일이 생겼으니 네가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핍박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요. 여러분들이 그냥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하는 상태로 예수를 믿고 있을 때는 별 탈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감동을 받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열심을 내자 갑자기 하던 사업도 망하고 멀쩡했던 몸도 건강을 잃고 여태껏 말 잘 됐던 자식들까지 개판을 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그겁니다. 계명이 이르자. 즉 내가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진리와 영혼의 차원에서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자 나를 여태껏 붙잡고 있었던 죄가 힘을 발동을 해서 그걸 막더라고요. 비로소 우리는 죄의 권세를 맛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는 거기서 물러나고 맙니다. 편안한 지경까지 물러납니다. 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5절에서 23절까지 이 원리를 깨닫고 뭐라고 결론을 냅니까?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 안에 있는 그 다른 법, 죄 아래로 나를 붙들어오는 그 세력은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죄는 더 큰 세력으로 나를 압도하고 나를 내동댕이 칩니다. 우린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 죄는 나를 내버려 두지만 내가 거룩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나아가려고 하면 죄는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죄의 크기를 봅니다. 여러분이 나쁜 생각을 했을 때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으로서의 정당한 생각을 했을 때 죄는 훨씬 무서운 힘으로 여러분을 흔들어댑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어떤 마누라,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의 마누라가 가장 기라를 떠느냐 그러면 말할 필요도 없이죠. 그러고도 같이 사는 거 보면 제가 위대하죠. 어느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신령한 결심을 하면 할수록 마누라가 지랄을 떨게 돼 있고 마누라가 신령한 결심을 하면 할수록 남편이 똑같은 짓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러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힘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건 물러선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힘을 여러분은 깨우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죄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분명히 하는 건 이겁니다. 로마서 7장은 이 목표 때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뭐요? 우리가 8절을 다시 보시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습니다. 계명을 가지고도 각양 탐심을 이룹니다. 그렇죠? 이는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법이 와야 죄가 정체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알고 거룩과 진리와 생명을 모를 때는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고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러죠. 그러나 신자들은 가장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 있는 자도 늘 하나님 앞에 오면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법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치가 뭔가를 보십시오. 이 율법이 없었더라면 어떡할 뻔했나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은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드러내려고 분명하게 하려고 그 정체를 까발리려고 율법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비로소 하느냐 하면 나를 내가 주장하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이 무서운 현실을 깨닫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어디를 끌고 가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절망케 하지 않으면 우리 십자가를 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구원은 회개를 수반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주를 믿는다는 말은 더 이상 나를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신자의 현실을 분명히 깨우칩니다. 우리의 걷는 길이 평탄치 않을 것은 자명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본 바와 같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 그럼 우리는 얼마나 끊임없이 믿음을 여기에 붙여먹지 않습니까? 열심히 주를 섬기겠으니 편안케 해주십시오. 열심히 주를 섬길 테니까 남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열심히 주를 섬길 테니까 내 안에서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더 거룩을 추구하면 죄는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뒤집으면 이런 얘기가 되죠. 행복하십니까? 놀고 자빠져 계시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실제적인 신앙의 실천을 하지 않고 헌금이나 내고 교회 출석이나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죄도 여러분을 공격을 안 하는 겁니다. 너는 예수 믿어서 그래. 너 하나는 천국 가라. 그건 내가 이제 막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넌 그대로 있다 죽어라. 열매 하나도 맺지 말고 한 달란트 받은 거 그대로 손에 쥐고 있다. 아예 손바닥에 집어쳐넣지 그러냐 수술해서. 그대로 있다 죽어라. 이거예요. 좋아하지 마세요. 고난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남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죄가 여러분을 공격도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돌이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죄가 나는 놔두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왜 나는 공격을 하지 않는가? 왜요? 자빠져 주무시고 계시니까. 깰까봐. 깰까봐. 옆에서 자장가만 불러주죠. 그러건 늘 그래요. 난 아무 일도 없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하나도 어려운 일만 생겨? 하나님이 당신은 사랑하시지 않나 봐. 지랄하고 앉았죠. 뭐가 신앙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의와 거룩을 소원하면 소원할수록 우리는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한 번도 안 돼요. 주님을 붙잡고 주의 손에 의지하여 정말 십자가를 지고서만이 그 한 단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껌 씹어가면서 쉽게, 무슨 프로야구 선수들 껌 씹으면서 홈런 치듯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를 쓰고 죽었다고 복창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요구하신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을 하지 않고서는 목적지에 도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된 여러분의 특권과 책임, 그리고 이 교묘한 시험 지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신념과 의지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가 우리를 다스림을 기억하고 죄와 사망을 벗어난 신자의 아름다운 생명의 삶을 살게 하사 열매 맺는 생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인생을 허락하시옵소서. 편안함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의와 거룩과 생명과 충성을 요구하는 복된 신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